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이 26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인 마지막 관문인 헝가리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194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스웨덴 나토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의례적 절차를 거치면 스웨덴은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되며 나토 헌장 5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립급주의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26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라스토킨에서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리콥이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방어를 위해 재편성하고 적이 더 이상 서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라스토킨에서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토킨으로부터 서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우크라이나군의 새 방어선이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라스토킨 점령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라스토킨 점령은 지난주 아우디우카 점령에 이어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라스토킨은 아우디우카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5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산업지역인 돈바스 내 두 개 주,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완전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목표에서 핵심 지역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모하마드 슈타예흐 총리가 26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슈타예흐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들 간 폭넓은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단계는 가자지구의 새로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화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간 합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고려한 새 정부, 정치 관련 합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슈타예흐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에 대한 권한 확장도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슈타예흐 총리의 사의 표명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구조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해온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파타당과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하마스가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실패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유엔 수장이 26일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단결 부족은 안보리의 권위를 심각하게 아마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고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구성과 작동 방식에서 심각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반군이 미국 선적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현지 시각 24일 오후 11시 45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반군이 아덴만에 있는 미국 선적 토름토르호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해수면 위에 떨어져 선박에 인명피해나 손상은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러시아 제재,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와 한국 기업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도 23일 발표한 대규모 제재에 북한 국방상과 미사일 총국을 올렸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립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지원하면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G7과 유럽연합 이후 우크라이나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열린 화상 정상회의 뒤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란의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에서 군사 생산용 무기와 장비의 이중용도 자재 및 부품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들에 대해 적절한 경우 제3국 기관에 추가 조치를 부과하는 등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러시아의 전쟁 무기에 대한 지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법률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위한 물품이나 장비 획득을 촉진하는 금융기관과 기타 단체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결코 승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점령지에서 자행되는 러시아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러시아의 잔악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관할권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각국 장관들은 이 자산의 모든 활용 방안을 오는 6월 열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향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을 제한하고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높이고 수입원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은 또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무자비한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G7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과 한국 기업 1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3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개인과 기관, 선박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고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문제의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 선박에 대한 제재 건수는 552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93곳입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과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근 의문사에 따른 조치로 러시아 정부의 특정 유해한 활동을 제재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4024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촉진한 기관과 기업도 이번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을 계속 방해하고 폭로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군수품 이전에 관여한 두 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보스토치나야 스티베도린 컴퍼니와 두나이 해군 미사일 의심 시설을 그 대상으로 소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10월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군사 관련 화물을 실은 북한발 컨테이너를 보스토치니 항을 통해 수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항구의 보스토치나야 스티베도린 컴퍼니 소유의 터미널을 통해 7,4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러시아 당국에 전해졌습니다. 또한 인근의 두나이 해군 미사일 의심 시설을 통해서도 군수품과 군수품 관련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처리됐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와는 별도로 PJSC 트랜스 컨테이너사를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에 본사를 둔 PJSC 트랜스 컨테이너사는 러시아 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 운송업체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북한 군수품과 무기 체계를 불법으로 환적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날 북한과 관련된 행위로 국무부와 재무부에 의해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된 기관은 총 3곳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3개 기업,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 기업 등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이나 기관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날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3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중 63개 기업이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0개 기업은 제3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중에는 한국 회사인 대성국제무역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성국제무역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회사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 회사가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기업에게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미국 수출 통제 규정 744조 11항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성국제무역에는 원칙적 허가 거부 정책이 명시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성국제무역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을 위해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성국제무역이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산업안보국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제3국 기업은 중국과 인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 백악관 초청 행사 연설에서 2년 전 동의특위 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했다며 푸틴은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와 결의를 쉽게 꺾을 수 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2 years ago, shortly before dawn, Russian troops marched across the border in Ukraine. And Putin believed he could easily bend the.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틀렸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의 잔인한 정복 전쟁과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500건 이상의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발표된 대러시아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정부가 취해온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잠재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에 손을 내밀고 있고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얻기 위해 북한에도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it's had an effect. I mean, my goodness, Mr. Putin's reaching out to Iran now for potentially close range.
이어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푸틴의 군사 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실제로 푸틴의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와 기술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발표된 제재에 러시아의 금융 인프라의 주요 톱니바퀴와 유럽,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 20여 개 이상의 제3국 제재 침략자,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기지를 비롯해 기타 핵심 부문의 수백 개 기관이 푸틴의 전쟁 도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include a major cog in Russia's financial infrastructure. More than two dozen third country sanctions invaders.
이어 오늘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 행정부 차원의 더 많은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외국 공격과 자국 내 탄압에 대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 산업 기반은 우리가 전 세계 파트너,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부분적으로 분명한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러시아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았다며 크렘린궁은 자국민의 경제적 미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죽일 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경제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23일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활동에 비용을 부과하고 정부 수익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ll impose additional price cap sanctions that will increase Russia's circumvention costs as well as reinforce our policy.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러시아가 앞으로 필요한 전쟁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제3국 기업들도 제재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무기를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제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궁극적으로 제재는 외교정책 전략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Ultimately, sanctions are a tool of a foreign policy strategy and from the standpoint of this strategy.
이어 이런 전략의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수장들은 우리에게 제재를 통해 두 가지를 달성할 것을 요청했다며 하나는 러시아 정부의 수익을 줄여 그들이 선택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원하는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면서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앞서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 16일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이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직후 의식을 잃었고 즉시 필요한 모든 응급 조치를 했지만 긍정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에 맞춰 미국 등 서방국의 대러 추가 제재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연합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106명과 기업 및 기관 88곳에 대상으로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이날 관보를 통해 오늘 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을 맞아 푸틴 정권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속 측인 책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13번째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의 대부분은 군사 및 방위 부문으로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자, 우크라이나 어린이에 대한 군사 재교육에 책임이 있는 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EU 제재안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이 포함됐습니다. EU가 러시아 관련 제재에 북한을 추가한 건 처음입니다. 이유는 강순남 국방상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감독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에 직접 관여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러시아의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설계, 개발, 생산한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사용됐다며 강순남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을 지지하고 정당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총국과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 생산을 감독하는 북한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총국 관리하에 설계, 개발, 생산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됐고 이 미사일들은 북한제 장비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총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EU 제재 목록엔 러시아로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과 그 대표들도 포함됐습니다. 전날 영국 정부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아지아 해운사를 비롯해 JSC 해운과 MG 플롯 LLC, 마린 트랜스 해운, M 리징 LLC 등 기업 다섯 곳과 이들 회사의 대표들입니다. 북한 이외에도 러시아 항공기를 제조하는 로스토프 헬리콥터 생산과 무기 생산을 돕는 러시아 FSC 화학 공장 등도 유럽연합의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관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2년이 되는 슬픈 날을 맞아 EU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 및 방위 부문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무기를 공급하는 제3국의 기관과 우크라이나 아동의 불법 추방 및 군사 재교육과 관련한 책임자를 추가로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의지에 제동을 걸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토 보전 및 주권 회복을 돕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굳건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이후에 13차 대러 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EU의 조치는 불법이며 유엔 안보리의 국제법적 특권을 훼손하는 것을 간주한다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 명단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입국 금지 명단과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 유엔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잔인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국제 질서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이것은 해방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의 자위권을 위한 전쟁도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 되는 전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식량 안보 불안이 악화했고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강압적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수품 조달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s attack on Ukraini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have exacerbated food insecurity across the globe. Russia's use of energy export.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러시아에 이 전쟁의 종식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에 불법 침략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끔찍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speak in a unified voice to demand Russia in this war. That means calling for Russia to withdraw its forces.
그러면서 생명을 보호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공격을 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년 전 우리가 모였을 때의 임무였으며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런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인 치지 키오토 외무부대신은 유엔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공동의 합의이며 모든 국제관계의 기초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의 도발적인 침략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러시아는 모든 잔악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Charter is a common agreement which all member states must observe in good faith. It's the foundation of our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is very reason, we cannot.
일본은 안보리 개혁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츠지 외무부 대신은 러시아가 침략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일본은 유엔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less Russia stops its aggression,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날 오후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안보리 회의도 열렸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모든 회원국이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며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International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peaceful means.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서로 다른 역사 해석이 전 세계에 만연한 상황에서 다른 역사 해석을 전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식민 통치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을 펜으로 그어 만든 점을 상기시키면서 해방 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국경 변화를 시도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더 큰 슬픔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이해했다면서 우리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 선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62년이 러시아 국가 수립의 해이며 우크라이나는 20세기 후반에 창조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1만 5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러시아 청년들도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리는 2년간의 싸움과 2년간의 고통, 2년간의 국제적 긴장을 겪었다며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의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새롭게 할 때라며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we have had 2 years of fighting, 2 years of suffering, 2 years of stoking global tensions.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북러 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은 올해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 완화와 국가 재건을 위해 수년에 걸쳐 23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군수품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인명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수품 지원 대가로 받은 것이 첨단 군사기술이든 안보리 결의의 한도를 초과하는 원유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y government is deeply troubled by the emerg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munitions and missiles have been sighted in Ukraine.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러시아군의 현대식 장비가 고갈되고 있어 평양에서 들여온 질낮은 포탄에 의존해야 하고 한 세대의 러시아 소년들을 괴멸로 내몰고 있다면서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소년들이 무엇을 위해 죽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굴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들은 자유를 위해 굳건히 버티고 있다면서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굳건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ussian military is being drained of its modern equipment. You're having to rely on poor quality shells from Pyongyang. And you've sent a generation of Russian boys into the meat grinder.
한편 북한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forces.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이날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한국과 수교한 쿠바와 관련한 소식을 일절 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여겼던 쿠바가 자신들이 제일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과 손을 잡은 데 대해 충격을 받고 불만의 표시로 쿠바 지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쿠바 관련 소식을 마지막으로 실은 것은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다음 날인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시 6면에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비난했다는 소식을 다른 국제뉴스들과 한데 묶어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후 25일자까지 쿠바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한 쿠바 수교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 행사는 물론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의 동정, 유엔에서 쿠바 대사의 발언, 쿠바의 영웅 호세 마르티까지 세계 상식으로 보도하는 등 꾸준히 쿠바 관련 뉴스들을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수교 발표 이튿날인 15일자에 쿠바 소식을 실은 것은 쿠바가 북한에 한국과 수교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발표 직전에야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유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6일을 끝으로 쿠바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2번째 생일, 즉 광명성절을 맞아 26개국 제외 공관과 유엔 대표부에서 경축 행사가 열리고 각계 인사의 축하 방문이 잇따랐다는 지난 23일과 24일 보도에도 쿠바가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 최대 명절로 기념하는 김정일 생일과 같은 날에 조선중앙통신이 외국에서 열린 행사를 전할 때 쿠바를 생략한 전례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쿠바 행사만 따로 떼어내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형제국으로 여겼던 쿠바가 불과 한 달여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일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과 수교한 데 대한 충격과 불만의 표시로 관영 매체들로부터 쿠바 지우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자기들과 같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반미국가인 쿠바의 한국과의 수교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논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92년 한중 수교에 맞먹는 충격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념적으로는 현재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반제 자주라는 연대를 해왔던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거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반제 자주는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이라며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나라의 대외관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대외전략이 천명된 지 한 달여 만에 반미연대, 비동맹운동을 추진하는 데 핵심 국가인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것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타격을 주고 북한 엘리트층 동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이국가로 전환하면서 이 외교 전쟁을 새롭게 시작한 게 신냉전 외교인데 그 전쟁에서 실패가 바로 한두 달도 지나서 나타난 게 쿠바 한국 수교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아무 감흥이 없겠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북한 엘리트 그룹이나 북한 외교 담당자들에게는 이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원 연구위원은 26일 한국 쿠바 수교의 함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체제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한 쿠바 수교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쿠바에 대한 배신감으로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 전략에 상당한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듯 북한은 한 쿠바 수교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북한 스스로 한 쿠바 수교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면서 쿠바가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고유한 명예 교수는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선대 지도자이자 혁명 1세대인 카스트로 형제와 달리 경제난 돌파를 위해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며 북한은 세습체제라는 틀 속에서 유연한 노선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사회주의 독립국가론을 주창하며 시대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도자 교체에 의해서 기존의 교조적인 그런 노선에서 실용 노선으로 사상이방을 하는데 북한은 이제 이게 세습으로 가고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쿠바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삼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한국과 옛소련과의 수교,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내부적으로 맹비난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제외 공간을 축소하는 등 외교 경쟁에서 한국에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쿠바와 단교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쿠바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외교의 마운드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더 좁히고 한다라는 건 더 타격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국경 봉쇄 완화 이후 제외 공관 수를 53개에서 44개로 줄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라샤드 후세인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20일 사회한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유엔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는 여전히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고 포괄적인 문서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종교인에 대한 극심한 학대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지난 17일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X에 올린 글을 리트윗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밀러 대변인은 자신의 X 계정에서 획기적인 유엔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선 종교의 자유 인정을 포함해 정치적 제도적 개혁과 이동의 자유, 식량권 보장 등 19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26일 시작되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EU 대표부는 23일 인권이사회 개막을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경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한 EU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이번 이사회에서 팀 유럽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다수의 결의안과 공동성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벨라루스와 미얀마,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결의안은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규명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위사회에 지난 1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살몬 보고관은 3월 18일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 참여해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에도 제52차 정기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에도 EU 주도로 작성됐고 한국은 지난해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고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침해는 북한 사회 시스템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13년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심각한 결함을 가진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1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결과를 23일 발표하고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또 회원국과 관련 기구는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감시체계를 적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북한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은행과의 외환결제 거래 업무 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해당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지난 1989년 창설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엔 분담금 납부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유엔 1년 예산의 0.005% 정도를 분담하고 있는데 매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의 올해 분담금 납부 시한은 2월 8일입니다. 유엔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22일을 기준으로 올해 51개 나라만이 이 시한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는 물론 베냉과 차드, 감비아 등 아프리카 나라도 일찌감치 납부를 마쳤다며 이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또 시한을 맞추진 못했지만 이후 16개 나라가 분담금을 내면서 22일 현재 67개 나라가 완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사무국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납부를 마친 나라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체 142개 분담금 완납 국가 중 141번째로 납부를 마쳤습니다. 납부 시한 약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분담금을 낸 것입니다. 또 2022년엔 114번째, 2021년엔 65번째로 분담금을 유엔에 납부했는데 이 역시도 정해진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야 할 분담금이 적습니다. 유엔이 각 나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매 3년마다 분담금 비율을 새롭게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2019년에서 2021년 매년 전체 예산의 0.006%에 해당하는 분담금이 책정됐고 2022년부터는 이보다 0.001%포인트 줄어든 0.005%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북한의 분담금은 매년 15만 달러 수준입니다. 분담금 비율이 2.574%인 한국에 비교하면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난 1991년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시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마감일을 약 열흘 앞둔 1월 29일에 8,110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1월 31일에 7,529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사무국이 발표하는 분담금 나라 목록에 매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해당 목록 상단을 보면 마감일까지 전액을 납부한 회원국만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매년 할당된 분담금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 연도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인 미국은 1985년부터 유엔이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아닌 미국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일부 정책이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삭감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유엔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매년 7억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다른 나라를 압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은 미국의 분담금을 매년 22%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과 비교한다면 미국의 분담금은 4,400배 많습니다. 현재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 규모가 큰 나라는 중국이며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구름 많습니다. 남포, 신의주, 수풍은 바람이 약간 불겠습니다. 평양 영하 2도에서 8도, 신의주 영하 4도에서 5도, 황해 남북도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은 용현은 바람이 좀 불겠습니다. 개성 영하 2도에서 8도, 사리원 영하 2도에서 7도, 자강도 역시 흐리겠습니다. 중강 영하 15도에서 4도, 강계 영하 12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함경남도 모두 흐립니다. 장전, 심포 오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장전은 오전 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 영하 1도에서 5도, 함흥 영하 3도에서 5도, 평강 영하 5도에서 5도 분포 보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선봉 맑고 나머지는 흐리겠습니다. 함흥 심포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영하 8도에서 0도, 선방 영하 9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청진 선봉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오전에는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김책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8도에서 2도, 삼전 영하 19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오전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약 36%가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그 숫자가 66%로 증가하고 남아시아에서는 71%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농장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은 농업 분야 여성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나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불충분합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기술, 자금뿐만 아니라 가축과 물, 씨앗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통제권을 갖기까지 여성들은 농업 분야에 전적으로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농식품 분야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기회가 있다면 1조 달러의 국내 총생산을 만들 수 있고 또 굶주린 사람들의 수를 4,500만 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제개발처 USAID의 디나 에스포지도 부조정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국제개발처가 여성의 강인함과 기회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three lines of effort. The first is focused on productivity and resilience of women farmers. And in our
에스포지도 조정관은 여기에는 세 가지 노력이 있다며 첫 번째는 여성 농부들의 생산성과 회복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회복력이란 누군가가 충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고 적응하며 심지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시스템이나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능력과 사람들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농장에서 개선된 기술과 경영을 적용하는 여성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라고 에스포지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focus on access to land, higher yielding climate smart seeds and fertilizer.
에스포지토 조정관은 우리는 토지에 대한 접근성, 더 높은 수확량을 위해 개선된 씨앗, 그리고 비료와 금융, 정보, 그리고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목표는 여성들이 농업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실을 맺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third area is around really making sure that the unique needs of men and women and the gender differences.
에스포지토 조정관은 세 번째 영역은 우리가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할 때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요구와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겪는지에 대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좋고 똑똑하며 보다 탄력적인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이 26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마지막 관문인 헝가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인원 194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스웨덴 나토 가입을 비준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의례적 절차를 거치면 스웨덴은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되며 나토 헌장 5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즉각 헝가리의 결정을 환영하며 스웨덴의 회원국 지위는 나토를 더욱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주 헝가리를 방문해 무기 거래를 체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은 200년 동안 유지해온 중립국과 군사적 비동맹을 뒤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은 26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라스토킨에서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리콥이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방어를 위해 재편성하고 적이 더 이상 서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라스토킨에서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스토킨으로부터 서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우크라이나군의 새 방어선이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라스토킨 점령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라스토킨 점령은 지난주 아우디우카 점령에 이어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라스토킨은 아우디우카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5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산업지역인 돈바스 내 두 개 주, 도네츠크와 류안시크를 완전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목표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실패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유엔 수장이 26일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단결 부족은 안보리의 권위를 심각하게 아마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구성과 작동 방식에서 심각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인도주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모하마드 슈타예흐 총리가 26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슈타예흐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들 간 폭넓은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단계는 가자지구의 새로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화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간 합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고려한 새 정부, 정치 관련 합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총리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에 대한 권한 확장도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슈타예흐 총리의 사의 표명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구조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증가해온 가운데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파타당과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하마스가 오는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미국 선적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현지 시각 24일 오후 11시 45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아덴만에 있는 미국 선적 토름토르호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해수면 위에 떨어져 선박에 인명피해나 손상은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